그리스도의 법 열 번째 시간 마지막 설교가 되겠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성도됨으로는 우리 지난주에 드린 설교이고 이번 주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책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 중에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쓴 교회가 교회되게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발견하고 구입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원래 영어 제목은 Real Church 이렇게 나옵니다. 레리 크랩 같은 그 분이 쓴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인간 이해와 상담 그리고 내 영혼은 이런 대화를 원한다 영적 가면을 벗어라 라는 그것이 이제 교회 우리 추천 도서에도 올라와 있죠. 제가 오늘 이거 작동이 안 되니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적자는 우리 교우들이 레리 크랩의 책은 아마 익숙하게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많이 읽고 또 나눔의 시간도 많이 가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레리 크랩 같은 그런 복음 진영에서 상담 심리학자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복음주의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부정적이고 그리고 파괴적인 성향과 이 문제들 이것들은 인간의 죄에 기인한 것이고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부활의 능력으로만 처리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을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열렸다를 믿는 그런 진영의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성경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100% 믿죠. 이 성경관이 이제 그러한 그 모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음주의의 그 아주 간략한 내용들을 다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추면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 진영에 들어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전에 다닌 교회가 있을 터인데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 복음주의죠. 복음주의가 참 크게 지금 잘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올해 만 70세가 되는데 65세가 될 때 이게 굉장히 좀 원숙한 나이에 들어섰을 때 이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7살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쓸 당시에 50수년이라는 그런 반세기가 넘는 시간에 그 자기 인생을 교회에 몸담고 살아오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도 교회에 대한 많은 고민과 갈등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위한 진정한 열망이 이제 점차적으로 더 강렬하게 이제 커져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칫 이제 고민과 갈등하다 보면은 시류에 빠져서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열망이 더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이런 책을 쓸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오늘 설교의 첫 시작을 레리 크랩이나 또 우리가 느끼는 그런 교회에 대한 고민과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바르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게인스빌 교회와 또 다른 복음주의의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지표가 세워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지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럼으로써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근본적으로 교회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그 책에 이제 들어가는 말에서 레리 크랩은 이런 자기 이야기로 책을 시작합니다. 우연히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잘 모르는 다니지 않았던 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신선했고 생명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제 부인과 같이 이렇게 그 예배의 은혜로움을 이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선한 생명에 접하고 또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정말 이 공동체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또 정말 사랑의 나라에 자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기분을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을 이제 떠나면서는 자신이 다녔던 교회와 또 자기가 몸담았던 또 여러 교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실망과 어떤 또 좌절을 느끼면서 갈급함이 절실하게 느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레리 크랩과 같이 교회에 대한 절박감이 느껴지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교회가 성령께 진정으로 의탁드리면서 나아가는 방향과 지표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한 가족이 이미 한 배를 탔는데 동상이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진정으로 바라고 또 의탁드려야 할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당신의 공동체를 향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성령과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바이겠죠. 이것을 위해서 저는 성령이 교회에 바라시는 바를 세 가지의 연결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주제는 독립적인 주제들이 아니라 연결된 주제이기 때문에 다소 좀 이렇게 전후의 것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것은 인간의 갈망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은 그 갈망을 하게 하는 인간의 욕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모든 인간의 욕구들은 그것과 연결되어서 올바른 기독교 영성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한다, 우리도 갈망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령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 그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가장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시고 싶고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죠?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시고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의 하신 일을 영광스럽게 인식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래서 그 위에 그리스도가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원하는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일입니다.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뭐 모든 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부분적으로나마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소원이세요. 이 성령의 소원을 우리도 또한 소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갈망하라.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행하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나의 크고 작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지 신앙적으로 풀리면 또 나의 다른 모든 삶의 문제들도 다 풀리겠지 하는 그런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일단 세워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신앙의 열매다, 또 기도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내가 정해진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내 본의에 맞게 이루어주시는 것, 그죠? 그것은 인본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우리는 이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냐라는 그런 과업 성취적인 그런 측면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성령의 뜻을 향해서 갈망하며 나아가는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원하고 그 원하는 바에 맞추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목마름이고 이 목마름은 깊어야 하고 공동체의 우선순위에 올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망 이러면은 그것이 과연 뭐 뭘까? 갈망하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이라면 그것이 아직 우리 손에 완벽하게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갈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격려하고 협력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측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망이 생명의 길입니다. 갈망이란 말은 간절한 열망, 그것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까? 갈망이 없는데, 갈망의 대상이 없는데, 그렇죠?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그 길과 그 길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생의 풍요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래로 지금까지 또 지금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과정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매우 매우 중요한 속성입니다. 이 속성이 우리에게 1순위로 각인되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갈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상에 있는 과정의 공동체다. 이것을 분명하게 새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단체를 평가할 때처럼 성과와 효율성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소망하는가, 거기에 대한 공감과 그것을 위한 격려가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길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소원의 방향을 맞추어 사는 것. 즉, 성도와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을 갈망할 때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길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내 취향에 맞는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떠한 교회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되지 않았습니다. 부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재간이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 교회, 그것은 불완전한 교회이죠. 도상에 있는 과정의 교회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 갈망을 견지하고 그리고 이 갈망을 가진 자답게 나아가려면 육체의 욕심과 싸워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또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부에 보시면 16절 후반부에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이 육체의 싸움을 바르게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성이 있는 그런 또 목마른 갈망과 소망을 견제하고 그것에 따라 살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육체라는 말에 대해서 정말 몇 번씩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기서 육체라는 말을 할 때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육체라는 말을 할 때는 90% 이상 대부분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디를 말하는 플래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체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 때 익혀진 나의 삶의 습관과 방식을 육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란 무엇이죠? 육체의 욕심이란 하나님 없이 살 때 내게 들어와 있는 그런 소원과 그리고 나의 바람, 희망, 바로 그런 것을 육체의 욕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죄의 육체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본래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욕구들을 과도하게 채우려는 또 자기만을 위해서 채우려는 그런 강한 성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욕심이라고 불려지고 또 탐욕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주제의 그 핵심은 우리 육체의 욕심과의 싸움이네요. 육체의 욕구와의 싸움인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심어주신 욕구는 모든 것이 다 신성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식욕도 그럴까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성욕도 그럴까요? 재물욕, 재물에 관한 욕구, 수면욕, 자고 싶은 욕구, 일하고 싶은 욕구, 또 사회성에 대한 욕구, 기타 등등 욕구 말하자면 한이 없겠죠. 이 욕구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채워가면서 이 욕구가 채워지면 힘을 얻는 것입니다. 힘을 얻어서 이 힘을 얻은 그 생명으로 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의 방식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성하고 아름다웠던 욕구가 잘 채워져서 잘 활용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욕구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과도하게 조금 더 이렇게 더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 갈망을, 그건 좀 안 좋은 갈망이죠. 그 갈망을 가지고 채우기를 원하고 거기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이것을 또 더럽게 표현할 때는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욕구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 아름다운 욕구를 조금 더 채우고 그리고 또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오용하는 사례를 우리가 많이 스스로 경험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원래 인간의 욕구의 본질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욕구를 충족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욕구의 표현이 또한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은 역동적인 생명의 힘을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때마다 일마다 발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생명의 삶의 비밀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다 재물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물에 대한 욕구가 없으신 분 한번 용감하게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예수님도 재물에 대한 욕구가 없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인간이면 틀림없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재물에 관한 욕구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탐욕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 자 오늘 나오실 때 그냥 아무 옷이나 이렇게 순서대로 걸려있는 거 이렇게 딱 입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입고 싶은 옷 골라서 입고 나오셨죠? 다 그렇죠? 다 그것이 내가 옷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필수적인 가구들 어떻습니까? 가구들도 내가 원하고 내 만족이 될 만한 것들을 사지 아무거나 뭐 잡동사니 뭐 아니면 내 취향에 맞지도 않는 거 그런 거 사지 않죠?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처럼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을 어떤 걸 쓸까? 한참 고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편안하게 쓰고 싶어서. 살림 도구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욕구가 발동이 걸려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더 더 채워져야 한다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것이 채워지면 자신의 어떤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을 더 강하게,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이미 아름다운 욕구의 정상 궤도에서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를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 그것이 문제가 될 건 없죠.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풍성한 소출을 자기의 만족이 더욱더 커지도록 더 쌓아두려고 했다는 것이죠. 곳간에 웬만큼 쌓아놨다면 누가 뭐라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있는 곳간이 작으니까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마음껏 거기다 쌓아두고 먹으면서 자기 영혼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흡족함을 누리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태도가 정상적인 욕구의 궤도에서 이탈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기적인 복락을 향해서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재물욕, 재물에 관한 욕구가 탐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재물에 관한 욕구가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합니까? 나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욕구를 채운다라는 말은 내게 만족을 가져다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어떻게 소유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만족이 분명하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이 자, 내 만족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묵상 제목이 되어야 되죠. 우리의 삶의 그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다 정리해버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한다고 할 때 내게 주어진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소유하게 된 것들이 내 것인 것도 분명하고 내 것이어서 기쁜 만족도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 나라와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양복을 보통 평일에는 입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같이 주일날은 입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제가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양복을 안 입고 나오면은 시험 드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양복을 입고 나오면은 제가 뭔가 좀 정돈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할 때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뭐 흐름한 티셔츠에다가 반바지 입고 스레빠 이렇게 신고 나오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실추하는 일이 될까 봐. 그래서 저는 이 양복 저의 만족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저 이거 이 폴더 이거 멀리서 잘 못 보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산 겁니다. 큰맘 먹고 산 겁니다, 사실. 근데 제가 항상 원고를 이렇게 보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강대상에서. 그래서 자꾸 그것이 익숙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아, 내가 원고를 이렇게 이런 포맷으로 잘라서 이렇게 넘겨가면서 하면은 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폴더를 원했는데 잘 찾아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우연히 찾았는데 너무나 비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가 없어서 못 사고 있었는데 제 처가 사줬습니다. 아까워서 저는. 그런데 이것을 사고 나니까 지난 수년 동안 얼마나 편안하게 너무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원고를 하는 게 저에게도 만족이 됩니다. 원고 잘 정리 이렇게 해서 보관할 수 있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원고 가지고 막 맨날 낱개로 떨어뜨려 가지고 뭐 이쪽에다 날리고 이렇게 하면서 막 부시럭거리고 그러면은 듣는 분들이나 이것이 유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드시고 온 아침 식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죠? 오늘의 옷을 입으신 이유는 무슨 목적으로 입으신 것이죠? 잘 정리를 하셔서 자꾸 전환시키셔야 되는 것이죠. 얘기가 자꾸 번집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이 예쁜 찻잔과 이 접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거 참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 제가 학생 뭐 이런 것까지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좀 어렵게 이렇게 마련한 그 접시가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을 쌓아놓고 그냥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볼 때만 좋고 딱 닫아놓고 쓰지도 않고 이러면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산 것이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산 것이죠. 그죠? 내 소유 욕을 채워놓고 탐욕으로 바꾼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 손님들이나 뭐 가까운 친구들이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어떤 오케이션 때라도 꺼내서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거기다가 음식도 정말 정말 단정하게 올려놓고 그리고 먹고 그럼 얼마나 이것이 기쁨이 됩니까? 이웃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컵에다 먹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라 이거죠.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손님들이 오면 내놓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더 수집만 해놓는 거죠. 각종 또 각색으로 수집만 해놓고 쓰지도 않고 깨질까 봐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이 내 영혼에 감도는 이 만족은 뭐지? 하면서 도취하고 그리고 또 딱 닫으면은 없는 것처럼 또 살다가 이렇게 하시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쁜 옷 있으면 입으시고 좋은 가방 있으면 들고 다니시고 그리고 예쁜 그릇 있으면 사람들 올 때 탁 내놓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예쁜 잔에다 이 물을 이 잔에다 마시는 게 저는 참 기쁩니다. 그냥 제가 쓰는 컵보다는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근데 자기 만족에만 해당하는 그런 수준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벌써 수상한 기미가 보이는 것이죠. 또 무엇이라도 우리가 수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수집의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죠. 그 수집을 좋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잘 살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 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 세 번째인데 우리의 어떤 욕구든지 인간의 욕구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구와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뭐 있죠?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안목, 또 이 세상의 것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옮겨주실 때 그렇죠? 그것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내 그릇에는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욕구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욕구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리스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채우고 그리고 만족을 누리고 또 그럼으로써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 성향을 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기독교 영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적 영성이다. 기독교적인 영성은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원과 축복들을 담고 또 이 땅에서 살 때는 돈도 있고 뭐 학위도 있을 수 있고 명예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 영성입니다. 기독교적 영성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즉 나와 자기중심적인 울타리를 깨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웃 중심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면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더라도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자기 울타리 밖을 뛰쳐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적 영성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다양한 욕구를 가졌다면 사실이죠.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 대한 욕구, 즉 다시 말하면 말할 수 있는 바로 그것, 그것의 부분적인 다 표현들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들입니다. 내게 만약에 그토록 큰 예술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진과 선과 미에 대한 욕구의 한 부분이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면, 좀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또 주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잘 돌봐주고 또 잘 기르고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잘 양육하고 잘 돌봐주시고 싶은 그 욕구를 닮은 것입니다. 식욕이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식욕이 채워지지 않을 때 허기지고 이렇게 비참한 상태를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한 일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욕은 어떻습니까? 성적인 욕구?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얻는 극적인 환희와 기쁨의 절정을 바라는 그 욕구의 한 다른 형태로서 우리에게 성적인 욕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그것에 극적으로 그리고 최고조로 만족하게 되면 우리의 지금 육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인 욕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욕구가 채워지기를 갈망할 때 그것을 기독교적 영성의 눈으로 본다면 채워지고 다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내보낼 수 있는, 활용될 수 있는 힘으로 사용되어져야 마땅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것을 확인하고 배우는 곳입니다. 또한 이것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각자에게 또 공동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더 채우려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의 기준을 많이 낮추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의 그 기준을 낮추고 모든 욕구 자체가 신성한 욕구의 그림자적이고 부분적인 채움이기 때문에 거기에 채워진 힘은 다시 나를 통해서 나의 울타리 밖으로 뿜어져 나가도록 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보이셨던 섬김과 봉사와 또 선행과 말씀과 기적을 베푸심과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게 만족이 되시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것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사역을 항상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설명이 5장 16절을 해설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17절은 16절의 또 부연 설명이면서 더 명쾌한 특징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두 구절의 특징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또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굉장히 대조적이죠. 대조적인데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항상 우리의 욕구를 존중하며 바르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을 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서 더더 채우고 자신을 무한 강화시키려는 자기중심적 성향에 빠지는 것,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다 이렇게 불렀고, 건강이나 재물이나 뭐 일이나 관계나 어떤 즐거움이라도 하나님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채워진 어느 정도의 선에서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내 팔과 에너지를 뻗어내고 그리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 맡기고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가 항상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뭐 자꾸 유혹의 시험에 걸리는 것이죠. 이거 빠져들게 되면 중독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얼마나 중독의 증상들이 많습니까? 게임도 더, 쇼핑도 더, 뭐든지 드라마도 더, 모든 것, 그래서 중독 증상이 너무나 만연해버린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러니 욕구는 선한 것이고 채워지는 것들, 뭐 건강, 재물, 뭐 일, 스포츠, 뭐 더욱이 나가서는 영적인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도 다 중립적이고 선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것을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대상들이 강해지도록 쓰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자기만 위해서 쌓아놓게 해요. 자기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체는 항상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의 밖을 향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안을 향하느냐, 이 방향 자체가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방향에 정말 상반되는 그런 것이라 이거죠. 여기서 제가 18절을 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까지 이 주제까지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것은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뭐냐면 18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과 율법 아래 사는 것과 동등한 선상에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후에 올해 제가 갈라디아서를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본문이 오면 순서가 오면 그때 좀 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연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인간은 갈망하는 존재다. 두 번째, 왜냐하면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욕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욕구로 다 대변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영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으로 잘 채우고 어떤 욕구든지 잘 채우고 그리고 어느 선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나의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내 밖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왕성해지는 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길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큰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의 삶이 어떻게 성령으로 따라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아닌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지혜와 총명의 성령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